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말라 죽는다든지 상하면 나무가 성할 수가 없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 특히 본문에 보면 두기고의 헌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신실한 일꾼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6장 21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또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또 이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을 동역자인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숨은 공로자 바로 두기고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을 받은 형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에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이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기고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또 온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신실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정말 깊고 오묘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유산 상속을 참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부자여서. 그래서 도시 근교에다가 2,000평의 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겨우 한 30명 정도 교인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도시가,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2,000명의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순식간에 30명에서 2,000명의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유명인사가 되고 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몸에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장이 상해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 소리에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동역하면서 이제 신장이 못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를 동역자로 생각해 주신다면은 저에게 신장 하나를 기증해 줄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한 명, 두 명 손을 들더니만은 거기에 모인 2,000명의 교인들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한 분을 지적하시면, 정하시면, 택하면 나머지 분들이 혹시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느 분이 기증하실 건지를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웬만하면 여기저기 몇 사람 빠질 법도 한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여기서 직접 지명하는 것보다는 제비뽑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이 주머니에서 아주 가느다란 오리털 하나를 꺼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것을 훅 볼 테니까 이 오리털이 날아가서 어느 분의 머리에 앉으면 그분이 예,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분의 신장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리털을 훅 목사님이 부렸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오리털이 날아가서 가다가 저 앞에 있는 장로님 머리에 탁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자기 머리 위에 오리털이 날아오니까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윗입술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바람을 불면서 아부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지 하니까 바람이 휙 나가지고 오리털이 휙 날라서 그 뒤로 갔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어느 권사님 머리 위로 날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도 아, 같은 방법으로 주여 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날라 앉으려고 하던 그 오리털이 또 휙 날라서 뒤로 뒤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오리털이 날아다닌답니다. 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웬만해서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가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바울의 사랑을 받고 모든 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인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곁을 떠나더라도 사도 바울이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여러 명들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기고가 있고요, 오네시모가 나오고 아리스타고가 나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또 누가, 데마,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예요. 여러분, 데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름 순서가 뭐 중요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두기고가 나오고 나중에 바울을 배신해서 떠난 데마 이름은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 두기고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다시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가 있느냐?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자기를 협력하고 도왔던 사도 바울의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기고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두기고를 보면서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유쾌함을 얻고 마음에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개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울의 사랑을 받는,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개고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하다.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두개고를 소개할 때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개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 사역자가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영국에서 이 감리교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훌륭한 사역자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참 힘겨운 생활을 했습니다. 47살에 바질리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웨슬리는 자기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질은 아내는 남편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오해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때로는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전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바람나서 나간 걸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웨슬리에게 오는 편지들을 자기가 다 뜯어봐요. 거기에 무슨 이상한 내용이 있을까? 연애 편지일까 봐.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남편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의 머리털을 자꾸 흔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내의 분노가 때로는 폭행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걸핏 한번 집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웨슬리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남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만 섬기며 복종하기를 원하였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남편을 번거롭게 하였다. 그녀의 투기심과 악독한 성품은 소크라테스의 아내나 욥의 아내와 비등하니 이 세 여인은 역사상 최고의 악처로 손꼽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 웨슬리 아내라고 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톨스토이의 아내, 모차르트의 아내,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아내, 여기에다가 웨슬리의 아내를 포함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웨슬리의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라고 소문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이해 충돌이나 가치관 충돌이나 감정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변해서 폭언을 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리고 고소고발하고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캐도릭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두개고를 소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개고는 내 사정을 너에게 다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두개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그 당시의 교회의 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바울도 이 두기고를 선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로 보내면서 자신의 서신을 전달하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의 형편을 그 교인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 바울을 볼 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인데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어쩌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그 귀한 종을 지켜주지 않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감옥에 와 있는지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두기고를 보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환경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가 무슨 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잡힌 바 되어서 감옥에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기고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이 두기고가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버려놓으라. 바울의 감옥 생활에 염려하고 있는 그 성도들 두기고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친필 서신을 에베소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신을 보면서 성도들이 많은 마음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기고는 위로의 사신이었습니다.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냈다. 그래서 먼 길을 달려가서 성도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기고는요, 기쁨을 전하는 배달부였는데요. 그가 배달한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말로 마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원하는 것은,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첫째 평안입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기원하면서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에이레네, 샬롬,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평안을 에베소 교회에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세상을 떠난 엘비스 프레슬리가 돈은 많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단 3시간만이라도 좀 내 마음이 편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평안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가자, 교회 가자고 했는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니요, 나는 내 길로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23절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주다가 주다가 못 이래서 아이고 오늘부터 스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치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은 무슨 소리냐, 80평생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소, 그러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으로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말씀을 하고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13번 나와요. 그 짧은 성경 속에서 13번이나 은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할 때에 신앙생활에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바울의 축도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특별히 축복 기도가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가 두 번 나와요. 이 축복 기도는 특히 바울 서신의 모든 성경에서 거의 빠짐없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개의 서신 중에서 이 축도가 26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의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 아론의 축복기도죠. 이거를 축복기도로, 축도로 사용하는 간혹 가다가 미국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세계교회 목사님들은 바울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의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서신을 마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서로의 복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축복보다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더 많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6살 될 때까지 17만 3천 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뭐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들 더 많이 들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하루에 16살 될 때까지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 정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만 3천 개하고 만 6천 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루에 부정적인 메시지는 29.6개, 그 한 30개 정도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2.7개, 그 3개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을 더 많이 들으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된 것은 혼자 된 게 아니죠.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모세가 모세가 된 것은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혼자 바울 된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바나바 같은 신실한 분이 계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길라나 유니아나 또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베베나 또 디모데나 두기고 같은 이런 신실한 분들이, 로마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스포트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구두 수순공이었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디엘 무디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숨은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레이와 센키 같은 분이 있었어요. 이 토레이라는 분은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일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그 무디에, 무디가 사실은 배운 게 없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 배우에서 무디를 스포트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센키 같은 분은 찬양 사역자 아닙니까? 대중 집회를 하면서 찬양 없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센키 같은 사람은 특히 1200개 이상의 곡을 작곡을 하면서 찬양 사역으로 이 무디의 사역을 스포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혼자 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두기고와 같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